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살고 계시던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누인 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때 율법 선생 몇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율법 선생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우냐?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님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 가서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어 깁는 사람이 없다. 새로 된 천 조각이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많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새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쓸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회당장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셨다. 마침 그때 12회 동안 심하게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다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그 순간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이 딸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신 뒤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두 사람은 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두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이르셨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웅성거렸다.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삶에 시달려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께 당신의 추수밭으로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초와 퇴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해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따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같이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로마 시대에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화된 도시였지만 유대인도 많이 살았고 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떠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치는데 이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에 대한 교훈이 담긴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일행은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들의 헌신으로 끝났다면 이와 같은 감격의 고백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선수 비용을 벌며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을 마게도냐뿐 아니라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까지 좋은 소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미 이 편지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4절에 칭찬한 바 있지만 다시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들의 복음 증거에 반응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뒷부분에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죄상을 고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반역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말로 복음을 받으며 고난당한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대한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시다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9절이나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14장 35절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8절에 했는데 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라 했던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13절 상반절에 이라고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13절 중간에 라는 이유 때문인데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어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정작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는 이 말씀에는 받을 때 받지 아니하고 받음이니 라고 세 번씩이나 받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지만 그 쓰인 낱말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객관적인 들음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는 단순히 부정으로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는 것은 각자가 들은 반응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각각 다른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하반절인데 분명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의미이고 진실로 그러하도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한 것처럼 바울 사도 개인의 말로 듣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증거된 말씀이 성령과 함께 권능의 역사를 일으킴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어떻게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14절을 첫 부분에 했는데 이미 1장 6절에서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여 자신들과 주님을 본받은 것을 칭찬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복음은 그들의 평가가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었단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2절의 표현처럼 그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박해를 받아 고난을 견뎌야 했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의 모습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고 앞으로도 견뎌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다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의 격려함도 듣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이니라 14절 하반절인데 복음의 유대인 즉 이스라엘에서 탄생했는데 시작된 그들에게서 핍박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자세의 차이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임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탄생한 민족에서부터 핍박을 받았다면 다른 곳에서야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이며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곳곳마다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생명과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들을 네 대까지 정도로 지적하고 그들이 그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합니다. 이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동족을 이방인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5절인데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죽인 선자들을 거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에 스데반은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같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와 선자들에게 연결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낸 것은 그들이 직접 보아온 사실이고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십시오. 또 베리아에서도 쫓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13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천사를 붙들고 씨름에서 얻어낸 이름으로 바울은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당부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여 모든 민족을 중보하여 복받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작 언약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온 인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배은망덕을 행했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결과적으로 한 가지 죄를 추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16절 상반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도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자신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비단 데살로니가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곳이었음을 사도행전 속에서 보는 사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라는 비극입니다.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심 받은 제사장 나라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거절함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죄를 항상 넘치도록 채우는 어리석음을 불러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에서 이 말씀을 끝낼 수 없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의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경계의 교훈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중보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Close to th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사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왕국시대는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울왕과 다윗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기간을 포함한 주전 1095년에서 975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역대하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왕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수백 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나라처럼 자기들도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큰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통치를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곧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암몬, 블레셋, 모함, 에돔과 기타 족속들이 침략이 올 때도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서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기보다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계승자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 병기를 간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우연한 기회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로 때문에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집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 때문에 자기가 왕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감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사울왕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다윗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사울의 불쌍한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땅을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7년을 계속하다가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해 다스리게 되었을 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택해 수도로 정하고 열방 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열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르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컸지만 그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바세바가 요부 형이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꾀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작은 암양의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의 자리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운 왕국을 바로잡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아들들의 손에 왕국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다윗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아들들에게 지쳐서 평화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의 통치는 40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그 아버지의 통치하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대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대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3천 개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1,005편의 시가를 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는 세 권의 책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솔로몬을 헤아릴 수 없는 부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400개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업적은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말로 역사상 어떤 건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반에 걸쳐 18만 3천 명이 동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거대한 부귀는 결과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우상 숭배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향락을 누리는 비용을 백성에게서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몇 배씩 과중하게 부과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부로 시작된 그의 통치가 술과 여자와 노래로 끝날 무렵에는 그 자신도 환멸을 느꼈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유대했던 왕국의 분열의 씨를 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앞에 오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